챕터 3 자녀교육 3기 1기 품을 때가 있고 떠나보낼 때가 있다. 너를 떠나보낸다. 큰아이가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우리 아이는 포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큰아이가 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서울에 있는 제 여자친구 생일인데 그 여자친구에게 줄 장미를 그 친구 나이 숫자만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더란다. 아내는 아이의 부탁대로 꽃시장에 가서 장미를 사왔고 큰애는 밤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그 꽃을 자기 여자친구에게 전해주고 다시 포항으로 내려갔다. 그런 해프닝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생일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놈은 제 아비 생일은 새카맣게 잊은 채 꽃은 고생하고 축하 전화 한 통 없었다. 어찌나 섭섭하고 고약하게 느껴지던지 며칠이 지나 큰아이가 쩔쩔매며 전화를 했다. 사과를 했지만 섭섭한 마음이 쉬 가시지 않았다. 섭섭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혼자 곰곰이 그 일을 생각해 보았다. 내 아이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반대로 제 아비 생일에는 꽃을 보내고 제 여자친구 생일은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니 그것은 더 큰일이었다. 잘못하다가는 손자도 못 보겠구나 하는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풀렸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 아이가 나보다는 자기 여자친구나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기 아이를 더 좋아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인정해 줘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날 나는 마음으로 내 아이를 떠나보냈다. 떠날 수 있어야 합칠 수 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 많은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가 부모와 자식을 서로 떠나지 못하는 데 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녀, 자녀를 떠나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것은 부모를 버리고 무시하려는 말이 아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야만 한다. 그것은 자녀를 포기하고 남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다. 또 부모와 자식은 꼭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니다. 나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수 있으면 서로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고 큰아들 내외가 유학 가기 전에는 1년 반 정도 큰아들 내외와 손녀까지 4대가 함께 살기도 했다. 내가 손녀를 너무 예뻐하니까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손녀와 함께 지내라는 아들 내외의 사랑이 담긴 배려였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사는 복을 받으려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여자친구 생일에는 지방에서 일부러 올라와 장미를 선물하고 내려가고 제 아비 생일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와 자녀는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늙어서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의 존경을 받으며 살고 싶다. 손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다. 나는 그 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내가 할 일은 자식을 떠나는 것이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나는 그날 자식을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냈다. 그날 나는 훗날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함께 선 두 사람. 나는 무녀동남 외아들이다. 어머니에게 나는 아들 이상의 존재였다. 어떤 때는 하나님도 되고 어떤 때는 자식도 되고 어떤 때는 남편도 되고 어떤 때는 친구도 되어야 했다. 어머니에게 나는 모든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힘들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혼자 사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오해하고 쇼크를 많이 받으셨다. 나가서 따로 살라는 말씀으로 들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를 붙들고 자세히 말씀드렸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혼자 사실 수 있어야 저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능히 살 수 있는 독립심이 없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자식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능히 혼자 살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함께 살 때 행복합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내 뜻을 알아들으셨다. 그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아내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없어도 능히 그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을 훌륭히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은 내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혼자 살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나는 내 아이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와도 함께 살 수 있고 어머니와도 함께 살 수 있었고 자식들과도 함께 살 수 있다. 내 아내를 건져줘라. 아내와 어머니가 물에 빠졌다면 또 한 사람밖에 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를 건질 것인가? 옛날 어른들은 마땅히 어머니를 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아내는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란다. 나는 그 말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일러주고 싶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 아내를 건지라고 일러주고 싶다. 그것이 절대로 부모에게 불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러주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 그리고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손자들의 어머니를 위해 부모된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미리미리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넘버원이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식들도 자신을 넘버원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첫 손녀 미니가 태어났다. 정신이 없었다. 손녀가 태어난 곳은 계룡대였는데 그 먼 곳을 시도 때도 없이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이 들락거렸다. 미니가 아빠 따라 미국에 가기 전에 1년 반을 우리와 함께 살았다. 나에게 미니는 넘버원이었다. 미니가 내게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미니에게도 내가 넘버원이기를 당연히 바랐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포기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미니에게 넘버원은 자기 엄마 아빠야 한다. 미니는 나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니 그것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대로라면 우리 집 넘버원이다. 그러나 나는 넘버 3로 내 자리매김을 하였다. 아들도 마찬가지다. 자기 아내와 자녀가 넘버원, 넘버 2이고 나는 넘버 3가 맞다. 아내와 아비가 물에 빠지면 내 아내를 먼저 건지는 것이 옳다.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정 평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나는 확실한다. 이게 자식에게 미안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라. 동호야, 미안하구나.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스케이트를 배웠다. 그 당시 신설동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실내 스케이트장이 생겼는데 학교에서 그곳에 단체로 가서 스케이트를 배우도록 한 것이다. 나는 보기보다 운동신경이 발달한 편이다. 그래서 그날로 스케이트를 배웠다. 코너를 도는 것까지 마스터했다. 스케이트 타는 것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집에 돌아와서도 온통 스케이트 생각뿐이었다. 스케이트 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느 날 나는 아버지에게 스케이트를 하나 사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사줄 여유가 없었다. 머뭇머뭇 하시더니 머리를 긁으시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아들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스케이트도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나는 그날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했다. 아버지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철없이 아버지에게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하여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든 것 같아 참으로 죄송했다. 다른 부모 같았으면 다 큰 자식이 철없이 집안 사정도 모르고 스케이트 사달란다고 아마 야단을 치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다.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당신이 무능하여 가난한 것을 자식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여기시는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을 가보지 못했다. 잘못하면 사춘기에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린 시절 가난의 흔적이나 상처가 거의 없다. 가난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다행히 나에게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아버지가 내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은폐하느니 용서를 구하라. 자신의 부족함을 미안해할 줄 아는 마음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된다. 일단 그런 자세가 되면 교육은 누구나 가능하고 언제나 가능하고 어디서나 가능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사과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자존심과 권위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모의 권위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어느 집회에서 만난 장로님께 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장로님의 큰딸은 자기 주관과 고집이 센 여자였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화가 나서 그만 딸의 뺨을 때렸다고 한다. 그러자 그 딸은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는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면서 저는 아버지에게서 전혀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때리시려면 더 때려보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장로님은 잠시 자기 방에 가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가서 딸의 말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딸도 즉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다고 한다. 그 후로는 부녀 사이가 좋아져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장로님과 딸 사이에 아주 큰 위기였다. 만일 그때 장로님이 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셨다면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주 적절한 때에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여 벼랑 끝에 선 것 같이 위태위태하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다. 부모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자기의 부족과 실수에 대해 미안해하고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가?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3개, 꾸짖되 비난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더했다. 어렸을 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곤 했다. 매로 때리실 때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해주셨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안 된다는 말씀이었다. 내가 모녀동남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버릇없는 아이로 자랄 것을 두려워하셔서 하신 말씀이다. 잘못을 하면 예외 없이 매를 맞았고 아버지는 꼭 한 대를 때리셨다. 그러나 그 한 대의 매가 얼마나 매웠는지 늘 피가 맺힐 정도였다. 그런데 잊지 못할 것은 매를 때리실 때마다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만 이런 잘못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개 이런 잘못을 하면서 크는 것이란다. 아버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였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어렸을 때 너보다 더했다. 이 얼마나 재미있는 말인가. 당신은 어렸을 때 나보다 더 하셨다니 그 덕분에 언제나 매 맞은 뒤끝이 깨울했었다. 매는 맞았지만 꾸지람은 들었지만 나는 아버지께 한 번도 비난을 받은 적은 없다.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중요한 배려였는지 모른다. 많은 부모들이 꾸짖음과 비난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구별하려 하지도 않는다. 많은 아이들이 꾸지람과 비난을 함께 받는다. 잘못에 대해 꾸짖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고 좋으나 비난은 절대 좋지 않다. 아이가 잘못하면 꾸짖어야 한다. 필요하면 매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아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비난은 절대로 아이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 비난은 아이를 점점 더 삐뚤어지게 할 뿐이다. 많은 부모들이 꾸짖는 것과 비난을 혼돈하여 아이를 점점 삐뚤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